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호주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어제 워싱턴에서 외교와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호주에서는 마리즈 페인 외교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상호 동맹관계가 안정의 중심축이라며 핵심 초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개방되고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와 인권, 번영을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지역안보와 기간시설, 경제발전과 기술, 민주주의 유연성, 인권, 기후변화 등을 우선과제로 삼고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두 나라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새로운 안보 협력체를 발족하면서 호주의 핵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이브르 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어제 프랑스 앵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잔인하며 예측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이 같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관도 이번 발표에 대한 반발 조치로 오늘 워싱턴의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 독립전쟁 240주년 관련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등은 이번 프랑스의 반발이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으로 기존의 호주가 프랑스와 체결했던 6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파기된 데 따른 반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호주는 지난 2016년 프랑스의 핵잠수함 바라쿠다 기술을 활용해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2030년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정치, 안보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어제 공개한 이 보고서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규범 적용을 보강하고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보존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또 역내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해상 운송로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유럽 국가들의 군함 전개를 늘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미중 간 패권 경쟁 심화를 거론하며 유럽연합의 새로운 전략은 중국과의 협조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전략은 대결이 아닌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하던 독일 구축함 바이에른의 기항 요청을 거부했다고 독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 당국의 기항을 요청한 항구가 어디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함은 지난달 독일을 출발해 현재 남중국해 순찰을 위한 6개월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중국 국방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역외 국가들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노력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독일과 전반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은 양국 간 군사관계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15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상징적 인물, 개척자, 올해 거인 괄목할 만한 인물, 예술가, 지도자, 혁신가 이렇게 6개의 부문에 오른 100명의 인사입니다. 자, 먼저 지도자 부문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수장이죠. 응고지 오콘조 이에왈라 사무총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국과 인도의 국가 지도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미국의 보건 책임자를 활약하고 있는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의 2인자인 압둘가니 바라다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부총리 대행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자,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을 빚은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세손비 부부를 비롯해서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성화를 밝힌 테니스 선수입니다. 나오미 오사카가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상징적 인물이고요. 가수 빌리 아이리시 아십니까? 또 미국의 체조 선수, 중국 몽족의 후예로 미국의 금메달을 남긴 순이살 리 선수가 올해 개척자 분야의 인물입니다. 또 전기자동차 민간 우주선으로 늘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혁신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예술가 부문에는요,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 배우 케이트 윈슬렛, 오스카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중국계 미국인 클로이 자우 감독이 올랐고요. 거인, 괄목할 만한 인물로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미국의 체조 국가대표 시몬 바일스 선수와 함께 영화 미나리로 유세 국제영화제에 휩쓸었고요. 또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꼽혀서 한국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계 미국인들도 여러 명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나리에 출연했던 배우 스티븐 연 씨가 예술가 부문에, 또 한인 작가이자 교수인 캐시 박홍 씨, 지난해 직접 경험한 인종차별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해서 화제였는데요. 올해 타임즈가 선정한 상징적 인물에 올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영어로 기후변화 대책의 핵심 개념입니다. 탄소 중립을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알카이다와 IS 등 미국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지목하고 있는 무장 조직들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18일 토요일 북한은 자강도와 함경 북도 지역은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또 원산과 장전은 오전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삼지연은 아침 기온 5도까지 떨어집니다. 장지는 8도, 강원도 동해안도 17도에서 18도 사이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함흥은 15도, 청진 14도, 평양, 남포, 신의주 17도, 개성은 18도입니다. 양강도는 낮 기온이 21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장전 원산은 25도, 함흥은 26도, 서쪽 대부분은 26도에서 28도 사이인데요. 자강도 구성과 희천이 낮 최고 29도로 제일 높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서해는 앞바다 쪽이 오전에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2.5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14일 유엔 총회가 개막한 가운데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21일부터 연설합니다. 올해 유엔 총회는 대면 연설과 화상 연설을 병행합니다. 이탈리아가 모든 직종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활동하는 IS 수괴를 제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먼저 유엔부터 가보겠습니다. 76차 유엔 총회가 지난 14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자, 21일부터는 회원국 정상들 연설이 시작된다고요?
네, 21일부터 이른바 일반 토론이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에 회원국 정상이나 각국 대표가 나와서 연설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모두 이제 화상으로 연설을 대체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올해는 대면 연설하고 화상 연설을 병행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금까지 83명이 대면 연설을 그리고 23명이 사전에 녹화한 화상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엔 총회가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14일부터 시작된 이 총회가 유엔 정기총회인데요. 이 총회 개최일이 매년 9월의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이는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 회원국으로 구성되는데요. 올해 유엔 총회 의장은 압둘라 샤히드 몰디브 외무부 장관입니다.
네. 자, 유엔 총회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까?
네, 유엔 규정을 보면요. 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 협력 촉진, 신탁 통치 등 유엔 헌장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유엔 총회가 심의하거나 권고하게 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유엔 내 기구죠. 이 안전보장 이사회도 다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리가 특정 분쟁이나 사태에 관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분야에 대한 권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 유엔 총회에서는 주요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국들을 선출하고요. 또 유엔 예산 심의나 승인, 회원국 간 경비 할당, 또 전문기구 행정 예산 심의 등도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자, 그 밖에도 유엔 총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죠. 자, 올해 유엔 총회에서 중요한 현안을 꼽자면 뭐가 될까요?
네, 유엔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기구죠. 이 유엔 재단이 대략 다섯 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근 보장과 공평한 코로나 대응을 유엔재단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보급이 균등하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 부유한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싹쓸이 한 탓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가 현안이라는 겁니다. 유엔재단은 또 다음 현안으로는 이 점점 악화하는 인도주의죠. 그리고 안보 위기를 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나 뭐 분쟁으로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예로 최근 이 IT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또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해나 분쟁 그리고 국내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많은 사람이 집을 떠나거나 식량이 떨어지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유엔 총회가 꼭 다루어야 할 상황이라고 유엔 재단 측은 지적했습니다.
네, 방금 기후변화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도 빠질 수 없는 현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가지고는 극단적인 재해로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처할 방안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유엔이 뭐 올해 들어서도 지속해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20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또 유엔재단은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 그리고 공동목표 선정과 미래협력 강화 등도 이번 유엔 총회에서 중요한 논의 항목들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이번 유엔 총회에서 또 눈길을 끄는 문제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의 대표성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군사 쿠데타로 민간 정부가 붕괴했죠. 이후에 군부가 주도한 과도성부가 들어섰는데요. 올해 유엔 총회에서 그럼 누가 미얀마를 대표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네, 쿠데타로 붕괴한 민간정부가 임명했던 대표 그대로 남아있죠?
맞습니다. 이 민간정부가 임명했던 초모툰 대사가 유엔 대사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과도정부 측은 이 초모툰 대사가 해임됐다고 유엔에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무너진 아프간 정부가 임명한 대사가 아직 유엔에 그대로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을 다시 장악한 탈레반 정부는 아직 유엔 대사를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통해 안에 절차위원회 안에 있는 신임장위원회입니다. 이 신임장위원회가 각국 대표 신임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이 위원회 구성이 매 회기 초에 총회 의장 제청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하는 9명으로 꾸려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대표의 신임장을 심사할 신임장위원회에 누가 들어갈지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정상들이나 외교관들의 그 코로나 백신 접종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입니다. 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유엔 본부가 바로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뉴욕시 규정으로는 원래 이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만 회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유엔도 이런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네, 원래 유엔 본부가 있는 땅이 미국 땅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연방 정부나 이 지역 정부 지침을 따르겠다고 약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오는 정상들이나 외교관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유엔 본부 밖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를 운영하고 존슨 앤드 존슨사가 만든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모든 사업장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오는 10월 15일부터 이탈리아 내 모든 사업장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는 이른바 그린 패스를 보여줘야만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16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네, 이 조처가 뭐 공공부문, 민간부문 가리지 않은 겁니까?
맞습니다. 이 업종 불문하고요. 이 모든 근로자, 노동자들은 이 그린 패스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뭐, 정직이 되고요. 5일 이후에는 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린 패스 없이 몰래 사업장을 드나들면 미국 돈으로 최고 $1,7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자, 유럽 안에서 이렇게 모든 업종의 노동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곳이 또 있습니까?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번 조처가 뭐 가장 강력한 방역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 패스 제도라는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이미 이탈리아 안에서는 기차역이나 식당, 영화관, 수영장 그리고 운동화 체육관에 들어가려면 이 그린 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거기다 또 이탈리아 정부는 교직원들도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네, 이웃나라인 프랑스도 최근에 아주 비슷한 조처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지난 15일부터 보건인력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이런 보건인력뿐만 아니라 전 직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자,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전 직종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지 자, 이유를 여쭤봐야겠네요.
네, 뭐 예상하시겠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의 비율이 거의 65%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델타 변이 탓에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를 보면요.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46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13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가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IS 수괴를 제거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새벽 트위터에 프랑스군이 사하라 지역 IS의 지도자 아드난 아부 왈리드 알 사흐라위를 무력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사흐라위의 제거는 사헬 지역 내 대테러 전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성공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사헬 지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인데요. 또 서부에서는 세네갈에서부터 동쪽으로 소말리아에 이르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이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차드 등이 포함되는데요. 면적이 약 300만 스퀘어 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네. 자, 사흐라위가 어디에서 어떻게 제거가 된 겁니까?
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크란 대통령은 작전 지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트위터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프랑스군이 제거한 사흐라위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네, 1973년생인데요. 과거에 이 서부 사하라 분쟁 지역의 독립을 추구한 이 폴리사리오 전선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에 충성하고 이 말리 북부의 주요 도시인 가오를 점령했던 이 반군 단체 서부 아프리카의 통일과 지하드를 위한 운동을 이끌었고요. 또 2015년에는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에 충성을 맹세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사흐라위가 이끄는 단체가 이 사헬 지역에서 발생한 몇몇의 그 폭력 사태에 우리가 뒤에 있다 이렇게 배후를 자처한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2017년에 니제르에서 미군 4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말리와 니제르 안에 있는 군 기지들을 공격했고요. 지난해 역시 니제르에서 스페인 출신 구호활동가, 또 현지인 가이드, 운전기사 등 6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헬 지역에서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프랑스가 이들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을 오랜 기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사헬 지역에서 미군의 정보 지원으로 대테러 작전인 바르칸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지난 2013년에는 이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 말리의 수도인 바마코를 점령하자 군대를 파견해서 이들을 물리친 바 있습니다.
네, 프랑스 말고도 다른 나라 군대도 이 지역 대테러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유엔 평화 유지군 임무를 포함해서 56개국의 14,000명의 병력이 해당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이 말리 주둔 병력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가 내년 초까지 말리에서 병력 2,000명 이상을 철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흐라위 제거 작전을 통해서 프랑스는 여전히 사헬 지역 내 테러 조직의 핵심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주변에 과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들의 공정한 납세를 촉구하며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지난달 소매 판매는 깜짝 증가한 반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불법 이주민들의 체포 건수가 두 달 연속 20만 건을 넘어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금 인상을 언급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예, 다 모든 국민에게 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공정한 납세를 하게끔 하자고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더 나은 재건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최상위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역설했습니다.
네, 자, 세금 문제라면 언제 어디서나 뭐 민감하고 궁금한 부분. 부분인데요. 연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 거. 자, 지금까지 납세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데이터는 매우 분명하다며 지난 40년간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너무 많은 기업이 그들의 직원이나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데이터는 분명하다. 자, 그러니까 관련 통계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지난 50년간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 임금이 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1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록적인 실업률 속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임대료를 내고 식탁에 먹을 걸 올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세계 최고 부자들의 순자산은 1조 8천억 달러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100만 장자와 억만 장자가 교사나 소방관, 법 집행 요원들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누구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많은 자본주의자이고 만약 100만 달러나 10억 달러를 벌 수 있다면 그건 훌륭한 일이라면서 내가 바라는 건 단지 부자들이 공정한 모습의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내놨습니까?
예, 첫 번째 방안은 부자들의 세율을 인상하자는 겁니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이 고소득자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증세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 수입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법인 세율을 기존 21%에서 26.5%로 올리고 연 소득이 45만 달러가 넘는 부부에겐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한편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가 넘는 초고소득 계층에겐 3%의 가산세를 거둔다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세율을 올리는 것 말고 또 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예, 조세 회피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상위 1%가 매년 약 1,600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뭐 이건 평평한 경기장이 아니다라면서 내 계획이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국세청 IRS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자산가들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민주당이 마련한 인프라 법안에는 이 IRS의 세금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부자들이 회피한 세금을 회수하는 걸 돕기 위해 IRS에 8천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모든 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행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더 나은 재건 정책은 이 대규모 인프라 법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1조 달러 규모의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를 했고요. 이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3조 5천만억 달러에 달하는 이 규모 예산안은 이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그 세금 인상 추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C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허리케인과 산불 등 여러 악재로 인해서 최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인프라 투자 예산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AP통신은 부자들의 세금을 대다수 국민을 위한 프로젝트로 전환하려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이후 가장 광범위한 연방 투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미국 경제의 소식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미국인들이 지갑을 활짝 열었다는 소식이군요.
예,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8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자, 이는 대부분 전문가의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0.7% 감소였고 시장기관 이 팩트셋은 0.85% 감소 할 것으로 대답했는데 시장이 예상을 깨고 두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겁니다.
네,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네요. 소매 판매가 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 자, 9월에 신학기를 앞두고 이른바 백투스쿨 쇼핑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백화점 판매가 지난달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년 넘게 원격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학교로 돌아가면서 새 옷이나 학용품 등을 많이 구입한 겁니다. 또 연방정부의 코로나 경기 부행책에 따라 지급된 이 자녀 양육 보조금 등 현금 지원도 미국인들이 지갑을 여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밖에 또 어떤 분야에서 소매 판매가 늘었을까요?
예, 온라인 판매가 5.3% 급증하면서 8월에 증가세를 견인했는데요. 전달에 4.6% 증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역시 학생들의 개학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반면에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람들이 외식은 줄이면서 술집과 그 식당의 판매는 전달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이 전달인 7월에는 바로 이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줄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쇼핑에 나서지 않으면서 7월 소매 판매는 1.1% 감소한 것으로 보고가 됐었는데요. 상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7월 소매 판매 감소율을 1.8%로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8월에도 판매가 떨어진 부분도 있겠죠?
예, 자동차 관련 판매가 전월보다 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에 이어서 이 부품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동차 생산과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구와 잡화 등의 판매가 각각 3%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증가로 이어졌고요. 또 이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소비가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죠?
예, 이 소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따라서 소비가 증가를 하면 미국 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3분기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소비는 이렇게 늘었는데 일자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 그러니까 9월 5일부터 11일 주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미 노동부가 16일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건 늘어나면서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네,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예, 최근 미 남부와 동부 일대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아이다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와 비교를 하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거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중순부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치솟기 시작해서 최대 690만 건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초까지만 해도 90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평균 건수가 21만 8천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 사라졌던 일자리들은 많이 회복됐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로 사라진 일자리가 20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870만 명의 노동자는 여전히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가 지급하던 추가 실업 급여도 중단이 된 상태죠?
맞습니다. 지난 6월부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이 750만 명의 실업자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력 채용 수준은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이 기업의 채용 공고는 약 1,100만 건으로 실업자 숫자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밀입국하려다가 체포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두 달 연속 2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다가 붙잡힌 인원이 20만 8,9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선 7월에도 21만 2천 명 이상이 체포된 데 이어서 두 달 연속 20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다만 이 8월은 7월보다 약 2%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네. 불법 이주민들의 체포 건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어떤 추세입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늘어난 추세입니다. 2021년 회계 연도 현재까지 이 국경이 넘다가 체포된 인원은 100만 3천 명가량입니다. 이는 지난 2019년 회계 연도 기간에 85만 1천 명보다 약 2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네, 불법 이주민들 가운데는 뭐 개인 단위, 가족 단위 이렇게 나누죠. 그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예, CBP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가운데 이 49%인 약 10만 3천 명은 성인 개인이고요. 가족 단위로 돌아왔다가 체포된 인원은 약 8만 6,500명입니다. 자, 그리고 보호자 동반 없이 홀로 국경을 넘어오다가 붙잡힌 어린이는 약 1만 8,900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 그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던 사람들이 다시 또 밀입국하려다가 체포되는 그런 사례가 과거보다 더 늘었다고요?
예, 이번에 개인으로 들어왔다가 체포된 성인들 가운데 25%는 지난 1년 동안 최소한 한 차례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사람들인데요.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의 평균 수치인 14%보다 11%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밀입국하려다가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이틀 42로 불리는 공중보건법을 적용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불법 이주민들을 즉시 추방하도록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CBP 발표에 따르면 8월에 체포된 인원 가운데 약 44%인 9만 3,400여 명이 이에 따라서 즉시 추방이 됐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인 개인은 75%에 해당하고 가족은 19%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보호자 없이 홀로 넘어온 아이들에게는 이 타이틀 4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나머지는 국경에서 즉각 추방하지 않고 난민 신청 처리 기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렇게 불법 이주민 유입이 늘어나는 이유를 보고 있죠, 우리가?
예, 자, 우선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늘어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팬데믹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의 국가에서 이 팬데믹 기간 나타나고 있는 이 가난과 폭력 그리고 식량 불안정 등의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이 모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런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숙제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담해 다루도록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순방지인 과테말라에서 미국에 오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남미에 개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대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상원 국토안보 정부 업무위원회 소속 속에 로버트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CBP 발표는 미국이 20년 동안 최악의 불법 이민 문제를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다음 주 국토안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와 기업이 이른바 탄소 중립을 실현할 방안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핵심 개념인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탄소 중립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입니다.
These projects either remove emissions from the atmosphere, for example, by absorbing them in trees, or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양을 같게 해 그래서 탄소 중립을 넷제로라고 부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체제를 탄소 싱크라고 하는데요. 자연적인 탄소 싱크로는 토양과 산림 그리고 대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탄소 싱크는 매해 9.5에서 11기가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19년 38기가톤에 달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구 온난화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탄소를 대기에서 흡수하는 인공 탄소 싱크는 없습니다. 특히 산림에 흡수된 탄소는 산불이 나거나 토지개간 그리고 벌채 등을 통해 다시 대기 중에 배출되기도 합니다.
The climate agreement reached in Paris last weekend will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to avoid the most
지난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2도씨 목표 달성의 경우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해야 하며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ays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ies will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에너지 체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등 일련의 대담한 정책을 시행하고 공세적으로 목표 시한을 설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EA는 특히 2021년 말까지 각국 정부가 신규 석탄 발전소를 비롯해 원유와 가스 신규 채굴을 불허하고 2025년 말까지는 화석 연료를 쓰는 보일러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 나라가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탄소 중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발단이 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부터 그 연계 세력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지목하고 있는 무장 조직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테러 조직 정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크고 작은 무장 조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테러 행위나 테러 조직의 정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합의는 따로 있지 않은데요. 각국 정부는 자국의 안보와 위협에 따라서 특정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법 조항에 근거해서 약 70개의 무장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 조직은 대부분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 집단, 공산주의 추종 단체, 민족 분리주의 그룹 등이 주를 이룹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오늘날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국제 테러 조직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against Al-Qaeda terrorist training camp and military.
알카에다의 기원은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오사마 빈 라덴은 무자헤딘으로 소련에 저항하면서 세력을 결집한 후에 1988년에 알카에다를 만들었습니다. 본부 또는 근거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알카에다는 초기 이슬람교로 돌아갈 것을 표방하면서 반미, 반이스라엘 투쟁에 나섰는데요. 9.11 테러 전 사우디아라비아주 등 미군기지 공격, 케냐, 탄자니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 폭발 사건, 예멘 근해 미 군함 공격 사건 등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세력은 9.11 테러 사건 후 오사마 빈 라딘이 도주하면서 급속히 약화했고 대신에 주변국의 연계 집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빈 라덴은 지난 2011년 파키스탄에서 미군 특수부대 작전으로 사망했고 현재 알카에다는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알카에다를 외국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
자칭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IS는 2014년 초반만 해도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이 죽고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알카에다의 후계자가 된 후에 갈라서면서 2014년 이슬람 국가 IS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슬람 국가라는 명칭이 나라 이름으로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ISIL, 이라크 레반트의 이슬람 국가 또는 ISI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레반트는 레바논에서 요르단에 이르는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4년 ISIL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렸습니다. IS는 알카에다와 결별한 후 무차별한 폭탄 테러와 민간인을 참수하는 동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We can get some small idea of the terror inside. 20, 30, 40 young people running quite literally for their lives.
IS는 특히 중동 지역을 벗어나서 프랑스 파리, 니스, 벨기에 브뤼셀 등 서방의 주요 도시들을 겨냥해서 테러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 세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대부분의 순위파 국가들은 극단적인 순위파 원리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자비한 테러를 일삼는 IS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또 다른 종파인 시아파의 맹주 이란은 IS를 이단으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연계조직.
알카에다 연계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라크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일대는 물론이고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도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세력이 제법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 그리고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 또 소말리아나 케냐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샤바브 등이 있습니다.
IS 연계조직.
2015년경부터 IS가 득세하면서 알카에다에서 나와 IS에 합류하는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IS 연계조직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ISK를 비롯해서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모잠비크, 콩고 민주공화국 등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집단 납치하고 돈을 요구하는 나이지리아의 악명 높은 무장조직 보코하람이나 필리핀에서 납치와 테러를 자행하는 아부샤아프도 IS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밖의 주요 테러조직.
미국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집단 외에도 다수의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조직들 가운데는 중동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스리랑카 일대에서 활동하는 반군인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 등이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과 연계된 하카니 네트워크도 미국의 테러 조직 명단에 올라 있는데요. 하카니 네트워크는 최근 탈레반과 함께 아프간을 장악한 후 카불 치안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9월 13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이집트를 방문해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건 10여 년 만의 일로 양국 정상회담이 향후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극우 민족주의 정치인인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1972년생으로 올해 49살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의 부모는 1967년 3차 중동전쟁 직후 이스라엘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미국계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북서부 하이파에서 태어난 베네트 총리는 유년 시절에 부동산업자였던 아버지의 일자리를 따라 미국과 캐나다로 자주 거주지로 옮겼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스라엘의 징병 제도에 따라 1990년 군에 징집돼서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으로 여러 군사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그는 사업 경력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뉴욕 맨해튼으로 이주해서 1999년에는 사기 방지 정보기술 회사인 사이오타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회사를 키워서 높은 금액에 매각하면서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2006년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는 네타냐후 총리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11년에는 시온주의 극우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을 떠나서 극우 정당에 입당했고요. 총선에서는 의석을 확보해서 연정 진출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에 참여하면서 2020년까지 경제, 교육, 국방부 장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시온주의 확장에 앞장서는데요.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와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결국 그는 2019년에 직접 극우 정당인 야미나당을 창당합니다. 야미나당은 2021년 총선에서 7석을 얻는 데 그쳤지만 연정 구성에 결정적인 열쇠로 작용했고요. 결국 베네트 총리는 단 7석을 가지고 지난 6월에 베냐민 네타냐후의 12년 집권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새 총리직에 올랐는데요. 이란과의 갈등, 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의 오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 주요 테러 조직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이 후회를 표현할 때 흔히 쓰는 관용구 I wish I had 구문을 이용한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erb wish has a few uses in English. One is to talk about regrets.
동사 wish는 영어에서 몇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후회를 말할 때입니다.
For example, I wish I had spent less time on social media last night.
예를 들어 나는 어젯밤 소셜 미디어에 시간을 덜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When we use the phrase I wish I had to express regret, we are saying we feel sorry that something was not different in the past.
우리가 I wish I had 구절을 써서 후회를 나타낼 때는 전에 뭔가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유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 구조는 I wish I had 플러스 과거 분사입니다. 즉, I wish I had spent less time on social media last night. 여기서 I wish I had 뒤에 온 spent는 동사 spend의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품사로 과거 시제를 말하는 동사의 과거형과는 달리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거나 주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합니다. 화자가 사용한 구조를 듣고 그 뒤에 어떤 과거 분사가 따르고 있는지 주목해보세요.
I wish I had studied harder for the entrance exam.
제가 입학시험을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Did you catch the past participle? It was studied from the verb study.
여기서 과거 분사를 알아채셨습니까? 동사 study에서 파생된 studied, studied였습니다.
Here's something worth mentioning about the phrase I wish I had.
I wish I had 구문에 대해 언급할 만한 게 또 있습니다.
Americans sometimes use less formal versions of it, such as the simple past tense, like this.
미국인들은 종종 그냥 단순 과거형처럼 격식을 덜 차린 형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I wish I studied harder for the entrance exam.
입학 시험을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또 어떤 미국인들은 조동사 would를 보태기도 합니다.
I wish I would have studied harder for the entrance exam.
Technically, neither of these is grammatically correct, but they are often considered acceptable in spoken English, and usually the meaning is clear.
엄밀히 말해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화체 영어에서는 보통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I wish I had 플러스 과거분사를 사용해 후회를 나타내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wish I had heard the news earlier.
그 소식을 일찍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I wish I had bought the house.
그 집을 샀다면 좋았을 텐데요.
I wish I had worked harder when I was young.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I wish I had known Charlie was coming. I would have invited Jane.
찰리가 오는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는 제인을 초대했을 겁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후회를 표현할 때 흔히 쓰는 관용구 I wish I had 구문을 이용한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